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지금 고난의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공부를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편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막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중에도 많은 그 선진들이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자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이 우리는 전승해서 받고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인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등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요? 주님이 가신 길 오늘 보니까는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그 다음에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아니, 십자가를 지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부활시켜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저리로 이제 우리를 심판하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겪은 순환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도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이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내가 현재 아프고 힘든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천도하실 때, 그 당한 일, 자기 마을에 태어났던, 육신으로 태어날 때 갔던 그 마을에서, 배척당한 일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닮아간다고 하면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한 세대에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보면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저희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같이 생활을 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왜 나하고 잠자지 않았는데 났으니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도저히 그때 상황에 믿음이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고 그 아들 나니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 뜻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저희 백성. 저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에 있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니까요, 이름을 지은 사람들 보니까 그 이름대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잘 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껌을 팔고 꽃을 팔면서도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는 뭐냐면 선명이래요. 문과 선과 명이래요. 그러니까 달과 해가 빛나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저 같은 이름은 아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이름이래요. 일어나는 이름.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불꽃같이 일어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갖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된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충만돼야 됩니다. 충만되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도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여건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방해하는 건 여러분의 건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나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까지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부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첫째, 세상은 지혜줘서 세상에 그런 기술을 줬으니까 그걸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르치지만 때때로 세상이 먼저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정말 안 되면 금식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곡기까지도 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볼 수 있는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아니거든요. 주여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으켜 주십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모들은 여행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관을 잘했지만 거할 여관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있는 말 구유에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는 결국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보에 싸서 그 말 구유에 밥 먹는 그릇 위에 놓았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구유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먹음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없어서 말구유에 뉘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의미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고 또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부터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자에게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을 입은 자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그러한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한 노래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일은 성경에 참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살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부모들은 자녀가 거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3일 길을 돌아왔다가 자식이 없는 것까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요, 12세가 되면은 그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관장하도 된단 말입니다. 미국에도 그러지요. 12살 이상 되면은 부모들의 관습 안 봐도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3일 길을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랍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무슨 근거가 없어요. 물론 외경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가 시험당하지요.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죠.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임하고 났는데 성령의 충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는 것. 그랬더니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마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33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40일간의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그가 하늘나라의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드디어 오늘 21장에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떤 역사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려주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거기를 타시고 구약의 예언을 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겉옷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겉옷은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은혜요 권세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야가 천국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덟 번의 이적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는 16번 이상의 갑절에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위에 깔고 앞에 가는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은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지킵니다만은 그날로부터 여섯 주일을 합쳐서 여섯 주일입니다. 40일에다가 여섯 주일을 합쳐서 그날 수요일 날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그날에 이제 제의 천주교에서 제의 수요일이라서 여기 이마에다가 제를 묻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제수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온다고 하는 렌트라고 하는 그 엘리엔트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그러면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싹이 나듯이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과거로 과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다시 이제 정말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 것을 볼 수 있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기간으로 금식하는 기간, 기도하는 기간, 이제 금식하는 최후의 그 보류죠. 다윗처럼 고기 이런 것을 끊는 그런 금식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물만 먹고 하는 생활. 정말 이건 뭐냐 결단이죠. 주여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너무나 주님과 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순절은 봄을 의미하고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거냐? 사순절은요, 바로 주님이 겪은 순환에 우리가 참여해 본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부활주일을 우리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다. 성령이 임한 날이다. 하는 등등의 세례받고 교회가 생긴 3천명이 예배드림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는요 오순절 날에 정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천명이 세례받고 교인들 사도들의 말씀과 그런 등등의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따라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 집단이 바로 에크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가 이루어진 날,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진 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로 정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순절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일을 정해서 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요? 정말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열 번의 재난이 있었죠. 그 재난을 애굽에게 주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가는 길 40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므로 40년을 걸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이라고 하는 걸. 또 모세가 정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40일 동안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시험받았던 것.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선진들이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정한 걸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정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한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요? 훈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또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고기까지 끊으면서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길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어떤 길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길을 받아야 돼. 천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곡기예요.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직입니다. 땅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우리가 수확하는 채소를 통해서 먹고 모든 것 땅으로부터 난 과일들 맛있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요? 우리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능케 하게 위해서는 어떻습니까요? 쉬게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정말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고난까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정말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벤차가 와서 그 아줌마들에게 화장질도 팝니다. 뭣도 팝니다. 했다가 예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을 벤 속에다 끌고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섬, 전라남도 어디 서금도 뭐 어디 그런 섬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답니다. 거기는 이제 나올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파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염전에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판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장로지만은 그 샀으니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일을 시킨답니다. 일을 시키는데 밥 주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도망갈까 하고 나가면 온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왔으니까 그냥 짐승처럼 일시키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또 잡아준다는 거예요. 경찰도 그 사람이 도망가면 잡아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돼지나 소처럼 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밥만 잘 주면 돼 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억압을 하고 그걸 하면은 우리의 뇌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다른 것 생각하고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훈련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욕심과 내 육신대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살 거냐에 따라서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훈련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설교로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아 이건 사순절이다. 아니 이것은 종려주일이다. 이건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있다고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과거 역사적인 보니까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분명한 날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니사노일 등등의 이제 그 역사적인 것을 유추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 하기 위해서 정해서 이렇게 1년이면 한 번씩 훈련하는 기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충성된 사람을 증거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내가 편하고 힘들지 않고 내가 잘 되었을 때 정말 옛날에 함께 했던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때때로 정치적인 거 보면은 정말 참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것이 옳지 아니한데 그걸 따라가지고 시대와 모든 걸 하고 있다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러지요. 또는 사법부가 그러지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진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정해버리고요. 또는 국가는 또 국가대로 위에는 그렇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삶으로 산다고 하면은 절대로 십계명 그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했으니 하나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일치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요? 그들은 피를 공급받지 않잖아요. 성경대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내가 공급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걸 줬으니까 그걸 연장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원리적인 것을 따져보면은요. 인간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음은 어디 간다고 하는 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를 사는 것,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우리 결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다가 언제 어떻게 되든지 내 생명이 끝난다고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를 거론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날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일은 또는 어느 순간에 내가 죽든지 살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 관계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안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말로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큰 계명을 지켜 살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은 큰 계명입니다. 큰 경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 여기 22장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터가 들어가신 후에 사두개인들이 먼저 나타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다 나타났습니다. 계명 문제를 걸어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또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인데 여호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원수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이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또 물리쳐버린 거예요. 계명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거였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핵심인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39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이 또 여러 가지 여기 마가복음 22장 4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등등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겪으신 순환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겪은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거친 언덕길, 피곤하신 주님의 음성. 2절 보니까요. 주님 머리에 가시멸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신 상처받은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셨던 그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의인이나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라고 로마서 3장에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요?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 하는 걸 반성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매 주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도, 운전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쳐다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에도 잠을 깨워주셔서 운전을 반듯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생각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의식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내가 일하면서 얼마나 있는가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요, 제가 잔디를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관리한다고 뭐 항상 안타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갑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한 4시간, 5시간 그냥 언제 시간 지나는지 모르고 풀을 뽑아요. 풀을 뽑는데. 그 지나고 보면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돼요. 그 다음날은 이 허벅지가 아파서 힘들지만은 그때 그 시간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 생각 아니에요? 이 풀 뽑느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그 승화하는 순간에도 이 풀을 자라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뽑았다 온다면 그건 의식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 야, 이놈의 풀들.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풀을 뽑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식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식적인과 무의식적인 걸 주신 거예요. 의식적인 것은 여러분이 운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때는 의식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돌아가는 것이구나. 머릿속에 생각만 오면 그냥 차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게 돌아간다고요. 그게 무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걸 줍니다. 의식이 만약 계속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무의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이 되어지면은 그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권장하는 건데, 하나님이 권장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요. 무의식을 관장하는 것이 눈을 깜짝거리는 피를 운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교감신경은 뭐냐면 피가 만약에 한다면 피가 빨리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교감신경입니다.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내가 숨이 차고 이 심장이 몸을 균형을 못 이루니까 적당히 정말 건강하게 순환하게만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변형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무의식적인 신앙생활, 나는 잠자면서도 기도해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생활을 그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내 몸과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전도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의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영국에 있는 그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고아들을 무지하게 정말 관리하는데 일하는 건 없어요. 그 고아원 원장 목사 되는 분이. 선교사님 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많은 고아들을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고아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가니까는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 부흥되는 비결을 좀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데리고 지하에 가더라는 거예요. 지하에 가니까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발효의 영광로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걸 잘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한번 예배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행여나 우리의 삶이 습관적인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움을 항상 요청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생활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